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재무부가 어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며 북한과 사치품을 거래한 터키 기업 한 곳과 터키인 두 명, 북한 외교관 한 명을 제재했습니다. 제재 대상은 터키 기업인 시아팔콘 인터내셔널 그룹과 이 회사 대표와 지배인 몽골 주재 북한 대사관 소속 리성훈 참사관입니다. 재무부는 시아팔콘이 무기와 사치품 등을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교역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리성훈은 관련 무역 거래를 협상하기 위해 터키를 직접 방문하는 등 이 기업과의 거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재 대상에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인들이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러시아 방문을 위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발렌티나 마트비엔코 러시아 상원의장은 오늘 청와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환담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관련해 날짜와 장소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트비엔코 상원의장은 지난달 북한 창건 7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한 바 있습니다. 한편 북핵 문제와 북미 협상을 담당하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이날 중국에서 콩시안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회동한 뒤 러시아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가 미국의 제재 압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지대공 미사일 방어체계 S-400 구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오늘 인도를 방문한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이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이 같은 계약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 규모는 약 5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들은 두 정상이 미국을 의식해 공식적인 계약 행사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와 군사 정보 분야 거래를 하는 나라들은 적성국 제재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한편 모디 총리와 푸틴 대통령은 이날 우주와 원자력, 에너지, 철도 등 8가지 분야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18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분쟁 지역의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도운 콩고 민주공화국 의사와 여성 운동가가 선정됐습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오늘 콩고 민주공화국의 의사 드니 무쾨게 씨와 이라크 소수민족인 야지디족 출신 여성 운동가 나디아 무라드 씨를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벨위원회는 이들은 전쟁의 무기로 사용되는 성폭력 종식을 위해 헌신했고 그런 전쟁 범죄에 대한 관심을 불러오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산부인과 의사인 무쾨게 씨는 살해 위협을 받으면서도 내정 과정에서 잔인한 성폭행이나 신체 훼손을 당한 여성 피해자들을 치료하고 재활을 돕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의 성노예 피해자인 무라드 씨는 인권운동가로 변신해 IS의 만행을 고발하고 야지디족 보호 캠페인을 벌여왔습니다. 한편 당초 일각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노력에 대한 공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수상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불발됐습니다. 중국이 다음 달 실시되는 미국 중간선거에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어제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허드슨 연구소 연설에서 중국이 미국의 여론과 2018년 선거 또 2020년 대선으로 이어질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전례 없는 시도를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중국은 다른 미국 대통령을 원한다고 펜스 부통령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보복 관세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가 높은 지역 산업에 집중됐고 중국 관영 매체의 비용으로 미국 내 지역 신문에 트럼프 정부의 무역 정책을 비판하는 광고가 실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우길 승천기 계양 논란을 감안해 해상 자위대 군함을 한국 제주도에서 열리는 관함식에 파견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언론은 오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측이 우길기를 자국기와 태극기와 함께 계양하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관함식에 참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5일 금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어제 두 번째 방문국인 말라위를 방문했습니다. 이 멜라니아 여사는 수도 릴롱괴의 한 초등학교를 찾아서 수업을 참관한 후 도서 기증식을 갖고 무려 140만 권의 책을 기증했는데요. 이 학교는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 8,500여 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또 Be Best, 최고가 되자라는 글귀가 붙은 축구공과 가방 등도 기증했는데요. Be Best는 멜라니아 여사가 주도하고 있는 어린이 복지 증진 운동이지요. 이 멜라니아 여사는 이 자리에서 말라위를 찾은 이유는 이곳의 어린이들을 만나고 다른 이들의 삶을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며 학생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본인 또한 용기를 얻었고 또 이렇게 학교 물품들을 기증하게 돼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기온 21도로 흐린 하늘 보이는데요. 북한의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흐리고 중부지방과 함경북도 동해안 지방은 비가 오다가 밤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12도에서 2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2에서 6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15도에서 23도, 신의주는 14도에서 25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6도에서 21도, 함흥은 13도에서 19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12도에서 1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크리스티나 아귤레라가 부릅니다. 당신은 나의 벽을 허물어줬고 나로부터 날 구해줬다고 노래하는 Save Me From Myself 들어보시죠.
It's not so easy loving me. It gets so complicated all the things you gotta be. Everything's changing, but you're the truth. I'm amazed by all your patience, everything I put you through. And when I'm about to fall, somehow you're always waiting with your open arms to catch me. You're gonna save me. From myself, yes. You're gonna save me from myself. Ooh. Oh, yeah. My love is tainted by your touch. Well, some guys have shown me aces, but you got that royal flush. I know it's crazy every day. Well, tomorrow may be shaky, but you never turn away. And don't ask me why I'm crying, 'cause when I start to crumble, you know how to keep me smiling. You always save me from myself, from myself, myself. You're gonna save me from myself. You've broken all my walls. You've been my strength so strong. And don't ask me why I love you. It's obvious your tenderness is what I need to make me a better woman. To myself, myself, you're gonna save me from myself.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예, 이명박 전 한국 대통령이 횡령과 뇌물수수 등 유죄를 인정받아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 미국 돈으로 약 1,150만 달러를 선고받았습니다. 또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전쟁 성폭력 없애기에 노력한 콩고 민주공화국 의사 데니스 무쾨게 박사와 이라크 소수민족 야디지 여성운동가 라디아 무라드 씨가 선정됐고요. 이어서 텔레비전 퀴즈쇼까지 진행하는 중국의 시진핑 우상화 실태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원의 첫 소식입니다. 이명박 전 한국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았군요.
네, 350억 원, 미국 돈으로 약 3,100만 달러대 횡령, 그리고 110억 원, 약 973만 달러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한국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대통령 취임 전에 가족 회사인 다스를 통해서 자금을 횡령하고 이 대통령 재임 중에는 삼성 같은 기업에서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됐는데요. 이 판결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5년 및 벌금 13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2억 7,070만 3,643원을 추징한다.
재판부는 이같이 중형을 선고하는 배경에 대해서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을 위해 행사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 피고인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자금을 횡령했다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스를 실소유했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이 다스는 이전 대통령 가족이 운영하는 이 자동차 좌석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전 대통령이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에 재임 중일 때 거액의 자금 횡령과 세금 포탈, 또 불법 금융거래가 이 회사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이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은 회장이 대표자였지만 실제 주인은 이전 대통령이라는 의혹이 많았는데요. 법원은 오늘 이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라고 확인하면서 권력을 이용해서 부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네, 대통령 취임 후에 뇌물과 청탁을 받은 부분도 유죄로 인정됐다고요.
네, 법원은 이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는 동안 국민의 기대와 책무를 접어두고 국회의원 공천이나 기관장 임명에 대한 청탁을 받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삼성으로부터 60억 원가량을 수수하거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10만 달러를 뇌물로 수수하기도 했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는데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이러한 범죄는 공직사회 전체의 공정성을 무너뜨려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판결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이 전 대통령은 오늘 건강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판결 내용이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변호인이 밝혔는데요. 다스를 실소유했다는 문제나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박하는 물증을 제시했다고 생각했지만 재판부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고요. 이 항소할지 여부는 이 전 대통령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징역 20년 구형량보다 선고가 낮아진 데 대해서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선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여당은 환영하고 야당은 반발했습니다.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사필 규정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법원이 법리와 증거에 입각해서 엄정하게 판단한 것으로 평가했고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측은 문재인 정부가 선과 악의 판단을 독점하면서 전직 대통령들을 적폐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참여연대와 경제정의 실천연합 같은 시민사회단 단체들은 형량이 너무 낮다면서 국민 다수의 법감정과 동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한국의 전직 대통령이 중형을 받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네 번째인데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내란과 거액 비자금 조성 관련 유죄 판결로 징역형을 살다가 김영삼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풀려났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중에 측근 최순실 씨와 함께 국정을 농단한 사건 등으로 아직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2심에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 미국 돈으로 약 1,800만 달러 등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했는데요. 이 검찰이 일부 무죄 판결된 혐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3심 판단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른 사건 재판이 동시에 또 진행 중이라고요?
네, 이 재임 당시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데 대해서 징역 6년, 또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공천에 불법 개입한 데 대해서 징역 2년, 총 8년을 지난 7월 1심에서 선고받았는데요. 이 국정농단 사건 2심 선고와 형량을 합치면 징역형만 32년이 되는 건데요. 이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중에 인권 탄압을 받고 건강이 악화됐다고 주장하면서 이 모든 재판에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논에 듣고 계십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발표됐군요.
네, 콩고 민주공화국의 의사 데니스 무쾨게 박사와 이라크 소수민족 야디지 여성운동가인 라디아 무라드 씨가 올해 수상자로 결정됐습니다. 오늘 노르웨이 노벨위원회 발표 직접 들어오시겠습니다.
The Norwegian Nobel Committee has decided to award the Nobel Peace Prize for 2018 to Denis Mukwege and Nadia Murad.
두 사람이 전쟁과 분쟁 지역에서 성폭력을 무기로 삼는 행위를 종식하는 데 펼친 노력을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들 두 수상자들이 어떤 활동을 한 건지 좀 더 들어가 보죠.
네. 이 무쾨게 박사는 산부인과 의사인데요. 이 내전 과정에서 잔인한 성폭행이나 신체 훼손을 당한 여성 피해자 수만 명을 치료하고 또 재활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무라두 활동가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의 성노예 피해자 출신인데요. 야디지 소수민족 소녀 3천여 명을 성적으로 학대한 IS의 행위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한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UN 친선대사로 활동해 왔습니다.
네. 자, 그런데 당초에 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지도자가 받을 거다 이런 예상도 있었잖아요.
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수상 가능성을 주요 언론이 앞서 거론했었는데요. 이 최근 한반도 정세를 진전시킨 공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들 모두 수상자가 되지 못했는데요. 이 노벨 평화상 후보 접수를 1월께 마감했던 것으로 일부 언론이 파악했습니다. 이때에는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나 4월 1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이전이었습니다.
자,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에 후보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역대 노벨 평화상 수상자 중에서 미국인이 얼마나 됩니까?
총 19명입니다. 노벨 평화상은 지난 1901년부터 총 99차례 시상했는데요. 초창기인 1906년 시어도어 루즈벨트 당시 미국 대통령이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서 러일 전쟁을 중재한 공로로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1919년에는 우드로 윌슨 당시 대통령이 받았는데요. 파리 평화회의에서 국제연맹 설립을 주창한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국제연맹은 지금의 국제연합, 그러니까 UN으로 발전했습니다.
네. 인류 역사의 중요한 사건에 주도한 인물들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어서 1964년에는 흑인 민권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수상했고요. 1973년에는 베트남 휴전 협상에 기여한 헨리 키신저 당시 미 국무장관이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동수상자로 선정된 북베트남 월맹 지도자 레둑투는 수상을 거부했는데요. 1986년에는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 생존자인 평화운동가 엘리 위젤이 수상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반도 문제 해결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은 수상자도 있었죠.
예, 퇴임 후에 한반도 긴장 완화 노력을 펼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2002년에 수상했는데요. 카터 전 대통령은 제1차 북한 핵 위기가 불거졌던 1994년 김일성 당시 북한 주석을 만나서 직접 중재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2007년에는 엘 고어 전 부통령이 받았는데요.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한 공로였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2009년에는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핵무기 없는 세계를 주창한 공로로 수상했습니다.
네. 자, 미국인이 아닌 사람 중에서 좀 기억할 만한 역대 노벨 평화상 수상자 누가 있을까요?
예, 최근에는 2014년 당시 17살이었던 파키스탄의 말랄라 유자프자이 씨가 역대 최연소로 수상했습니다. 여성의 동등한 교육권을 주장하다가 이 탈레반이 쏜 총에 맞으면서 탄압당했던 인물인데요. 이 유사프자이 씨는 수상 이후에 미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강연 등으로 활동 영역을 넓혔습니다. 2000년에는 김정일 당시 북한 국방위원장과 첫 남북 정상회담을 했던 김대중 당시 한국 대통령이 수상했고요. 이 노벨 평화상 박탈 운동이 일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1991년 수상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검 외무장관이 이 미얀마에서 집권한 후에 이 로힝야 소수민족 탄압을 방조했다는 논란이 최근까지 일어났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최근 중국의 한 방송사가 시진핑 국가주석에 관한 퀴즈쇼를 방영해서 역풍을 맞고 있다고요?
네, 중국의 후난 텔레비전이 지난 일요일 신시대 시진핑 공부하기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을 방영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4일까지 총 5차례 걸쳐 방송됐는데요. 하지만 중국 공산당의 뉴스뿐 아니라 이제는 예능 퀴즈쇼를 통해서까지 선전활동을 펼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인터넷을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후난 TV라면 중국 최대 방송사 중에 하나죠.
네, 중국 관영 텔레비전인데요. 예능 프로그램과 드라마로 젊은 층의 인기가 특히 많고요. 또 시청률이 중국 중앙방송 다음으로 높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시 주석에 관한 퀴즈쇼는 10월 1일부터 7일까지인 중국 국경절 연휴 기간에 특히 저녁 황금 시간대에 편성돼서 중국 당국이 더 높은 시청률을 노렸다는 지적입니다.
네, 자, 시진핑 주석에 관한 퀴즈쇼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신시대 시진핑 공부하기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시진핑 주석의 생애, 또 시진핑 주석의 정치사상 등에 대한 문제를 대학생과 회사원, 공무원 등 주로 20대 젊은이들이 출연해서 마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지난 3월 중국 공산당 당장에 포함된 시진핑 사상이 어디서 왔고 또 어떤 점이 다른지 국민들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등을 주제로 질문들이 구성됐는데요. 특히 젊은 층을 공략해서 이 퀴즈쇼 형식을 취했고 또 우주를 배경으로 무대도 꾸몄습니다.
네, 그러니까 퀴즈쇼가 같은 재미있는 방식을 통해서 이 복잡하고 어려운 사상을 좀 더 쉽게 전달하겠다는 목적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사회주의 사상보다는 외국의 영향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중국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중국 당국이 이런 프로그램을 고안해낸 것으로 전문가들이 보는데요. 하지만 현재 중국 온라인상에는 중국 당국의 이 같은 선전 활동이 더 이상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역풍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브렛 캐버노 연방 대법관 지명자 인준에 반대하는 시위대 수백 명이 어제 체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캐버노 지명자는 자신이 독립적인 판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성폭력 고발 운동인 미투 운동이 확산한 여파로 성추행 신고 건수가 부쩍 늘어난 걸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주 세무당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증여세와 상속세 탈루 의혹을 조사한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 지명을 두고 미국이 한창 시끄러운데요. 자, 캐버노 반대 시위대 수백 명이 어제 체포됐군요.
네, 이날 이곳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 상원 건물 안과 이 연방 대법원 건물 바깥에서 캐버노 지명자를 반대하는 시위가 연이어 벌어졌습니다. 네, 연방 상원 건물 안에서 벌어졌던 시위 현장 소리인데요. 네. 의회 경찰이 이곳에서 격리 차원에서 거의 300명에 달하는 시위대를 체포했습니다. 이날 사람들이 현장에서 캐버노 지명자 인준을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노래를 불렀고요. 또 구호도 외쳤습니다.
네, 자, 어제 시위 영상을 보니까 유명한 사람도 눈에 띄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유명한 희극인이자 배우죠. 에이미 슈머 씨가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They cannot keep us down. We will win. A vote for Kavanaugh is a vote saying women don't.
슈머 씨가 연방 대법원 건물 앞에서 연설하는 소리인데요. 슈머 씨는 그들은 우리를 제압할 수 없다. 우리는 이길 것이다. 캐버노 지명제를 찬성하는 걸 여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캐버노 지명자 인준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지만 인준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오전 10시 10분에 클로처, 이 토론 종결한 표결이 있습니다.
네.
지난해 공화당이 규정을 바꿔서요. 단순 과반수죠. 51표만 있으면 이 클로처 안이 통과가 됩니다. 이 토론 종결안이 통과가 되면 바로 다음 절차가 본회의 표결인데요. 전체 표결 내일 진행된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어제 캐버노 지명자를 겨냥해서 제기된 의혹을 조사한 그 결과가 나왔는데 공화당은 이를 근거로 해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거죠?
맞습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이 조사한 결과 어제 상원의원들에게 공개됐는데요. 이 제기된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공화당은 이를 근거로 해서 캐버너 지명자 인준을 확실하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논란이 된 이 사건은 여성인 크리스틴 블레이시 포드 씨가 주장한 사건이죠. 이 포드 씨가 캐버너 씨와 이 고등학교 시절인 지난 1982년 여름에 한 파티에서 만났는데 캐버너 씨가 술에 취해서 포드 씨를 성폭행하려 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에 FBI가 조사한 의혹이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네. 캐버너 지명자가 대학 시절에 술을 먹고 데버러 라미레즈라는 여학생 앞에서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언론들이 캐버너 지명자 인준안 표결 결과를 좌우할 의원으로 5명을 뽑고 있는데요. 자, FBI 보고서가 나온 뒤에 이들이 어떤 자세를 보였습니까?
네, 공화당 쪽에서는 제프 플레이크, 수정 콜린스, 그리고 리사 머카우스키 상원의원이 있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하이드 하이트캠프, 그리고 조 맨친 의원입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하이트캠프 의원만 어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는데요. 근데 나머지 후보들은 여전히 표결에서 반대할지 찬성할지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플레이크 의원과 콜린스 의원은 찬성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왜냐하면요, 플레이크 의원은 이 보고서를 본 다음에 기자들한테 추가 증거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고요. 또 콜린스 의원은 FBI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예. 자, 만약에 플레이크 의원하고 콜린스 의원이 찬성하면 인준안은 통과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의석이 공화당이 51석에 민주당과 무소속이 49석이죠. 그런데 민주당하고 무소속이 전원 반대하고 공화당 쪽에서 2표 이상 반대표가 나오면 인준안이 부결되는데요. 현재 상태로 봐서는 인준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자, 민주당은 캐버노 지명자를 반대할 뿐 아니라 이번 FBI 수사에도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 민주당이 FBI 조사 결과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 상원 법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죠. 이 다이안 파인스타인 위원은 FBI 조사가 제한적이었을 뿐더러 완전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What I can say is that the most notable part of this report is what's not in it.
네, 파인스타인 의원은 FBI 조사에서 중요한 내용이 빠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포드 씨 변호인단이 상원 쪽에 편지를 보냈는데요. FBI가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인 포드 씨를 조사하지 않는 등 충분하게 조사하지 않았다면서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번째 의혹의 주인공인 데버라 라미레스 측 변호인도 성명을 냈는데요. FBI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인준을 두고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이 캐버너 지명자가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에 글을 실었군요.
네. 어제 이 신문의 의견란에 글을 실었습니다. 캐버너 지명자는 이 글에서 지난 9월 27일에 진행됐던 청문회에서 자신이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날 청문회에는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포드 씨와 케브너 지명자가 나와서 증언했는데 케브너 지명자가 상당히 공격적인 자세를 보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특히 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던 게 논란이 됐죠.
네.
여기서 나온 태도 때문에 인성에 문제가 있다. 뭐 또 케브너 지명자가 당파적인 태도를 가졌다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네.
이것에 대해서 케브너 지명자는 그래서 자신이 독립적이며 편향되지 않은 판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법관이 되면 모든 심리에 열린 눈을 가질 것이고 헌법 그리고 미국이 가진 법치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연방평등고용기회위원회 EEOC에 접수된 성추행 고발 건수가 크게 늘었다는 소식이군요.
네, EEOC 측이 밝힌 내용인데요. 2018 회계연도에 성추행 고발 건수가 2017 회계연대보다 12%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2018 회계연도라고 하면요, 2017년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를 말합니다. 이 EEOC는 각종 차별로부터 근로자, 피고용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연방기구입니다.
네, 자 2018 회계연도에 EEOC에 접수된 성추행 건수가 몇 건이나 됐을까요?
약 6,700건에 달하는데요. 이게 사실 예비 수치고요. 내년 2월에 확정된 수치가 나옵니다. 이 성추행 고발 건수가 지난 2010년에 8,000건에 달하기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는 줄어드는 추세였답니다.
네, 자 이렇게 성추행 고발 건수가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네, 빅토리아 리프닉 EEOC 위원장 대행이 어제 성명을 냈는데 바로 미투 운동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미투라면 지난해 전 세계 확산한 운동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미국 영화계의 거불급 제작자죠. 하비 와인스틴 씨가 저지른 성폭행이 폭로된 것을 계기로 급속하게 주목받은 운동인데요. 이 성추행, 성폭력 사례를 폭로하고 이 성폭력을 방지하자는 그런 목적을 가진 운동입니다.
예. 자, 그런데 성추행을 EEOC에 신고해도 EEOC 차원에서 해결이 안 되면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소송을 낼 수도 있겠지만 EEOC하고 함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예.
EEOC 측은 지난해 성추행 사건을 포함해서 모두 소송을 41건을 냈고요. 41건은 전해보다 50% 늘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또 피해자들을 위해서 모두 7천만 달러에 달하는 보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주정부에도 이 EEOC하고 비슷한 조직이 있어서 차별을 당하면 이곳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이 탐사 보도로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관련 의혹을 다룬 장문의 기사를 내보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자, 뉴욕주 세무당국이 신문이 제기한 의혹들을 조사하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뉴욕주 세무재정부가 언론에 밝힌 내용입니다. 뉴욕타임스 기사가 제기한 의혹을 세무당국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네, 뉴욕타임스 기사가 장문의 기사라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18개월 동안 취재했고요. 아주 수십 쪽에 달하는 긴 기사입니다.
네.
핵심을 정리하면요. 이 트럼프 대통령 아버지죠. 프레드 트럼프 씨가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많은 재산을 자식들한테 나눠줬는데 이 과정에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불법, 탈법 행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신문은 이 프레드 트럼프 씨 자녀 가운데 특히 이 지금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에게 많은 재산이 넘어갔는데 이 과정에서 저질러진 각종 탈법 행위에 트럼프 대통령도 관여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저 여기서 세금이라면 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 신문은 이 트럼프 집안 이 아버지 재산이 자식들한테 넘어가면서 내야 할 이 상속세나 증여세가 각가지 방법으로 납부되지 않거나 적게 지불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자 갖가지 방법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뭐 기사를 읽어봤는데요. 뭐 쉬운 방법도 있는데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방법도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자식을 이 아버지 회사 종업원으로 등록한 다음에 이들한테 거액의 월급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또 많이 쓰는 방법이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어마어마한 돈을 빌려주고요. 이자나 원금을 받지 않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자식들 명의로 된 회사를 세워놓고요. 아버지 회사가 이 자식 회사의 일감을 몰아주거나 거액을 투자하는 방법도 나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런 행위가 대부분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아버지인 프레드 트럼프 씨는 유명한 부동산 개발업자였죠.
그렇습니다. 지난 1999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수십 년 동안 이 뉴욕 주로 이 뉴욕 인근 지역에서 집을 짓고 건물을 짓는 이 부동산 개발업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 부동산 개발업에 종사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였지만 큰 도움을 받지 않고 자수성가했다 이렇게 말해오지 않았습니까? 아버지한테 100만 달러를 빌려서 사업을 시작해서 크게 성공했고 아버지에게 이 돈을 갚았다고 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방금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소위 트럼프 성공 신화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예.
뉴욕타임스 신문 보도는 아주 다릅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100만 달러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아버지로부터 지금 가치로 계산하면 약 4억 달러가 넘는 재산을 그냥 물려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뉴욕타임스 보도에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인터넷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실패하고 있는 뉴욕타임스가 오래되고 지루하고 이 반복되는 언론 몰이성 기사에서 돈의 시간 가치란 개념을 썼다고 말했습니다. 또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사 그리고 트럼프 집안 변호사도 이 뉴욕타임스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마이클 런스 투 락의 노래입니다. 당신은 또다시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토로하는 Breaking My Heart 들어보시죠.
To break the silence.
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국과 캐나다가 지난 9월 30일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 재협상을 극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앞서 멕시코와 나프타 개정안에 합의한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 1994년부터 시행되어온 나프타는 폐기되고 새로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USMCA가 출범하게 됐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북미 세 나라 간의 새 무역협정 USMCA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나프타를 대체할 USMCA.
USMCA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을 뜻합니다. USMCA는 20년 이상 발효됐던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를 대체합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의 각각 2위, 3위의 교역 상대국입니다.
I'd also like to welcome here the representatives from Mexico and Canada and tell them they are in fact welcome here. They are our partners in the future that we are trying to make together.
지난 1993년 12월 당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나프타 인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나프타는 교역 장벽을 단계적으로 없애고 공정한 경쟁 조건 확립, 투자 기회 증대, 그리고 지식 재산권 보호 등을 통해 북미 세 나라를 자유무역권으로 만들자는 목적을 내세운 바 있었습니다. 나프타는 특히 관세를 없애 물품과 용역이 세 나라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하는 데 역점을 뒀습니다. 하지만 2017년에 들어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나프타 대체를 요구했습니다.
Since NAFTA was approved in 1994, the worst trade deal ever made by any country, I think, in the world.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나프타가 미국이 맺은 협정 가운데 최악이라며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이 요구에 따라 미국은 멕시코, 캐나다와 재협상에 들어갔고 결국 새 협정인 USMCA를 만들었습니다. USMCA는 34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규모가 1조 2천억 달러가 넘는 세 나라 교역에 적용됩니다. USMCA는 16년의 기한이 있고 6년마다 재검토됩니다.
USMCA를 둘러싼 힘겨루기.
미국은 지난 8월 멕시코와 먼저 재협상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와는 최근까지도 밀고 당기기를 계속했습니다.
When it comes to Canada, our focus has been consistent from day one. And that is to get a good deal for Canada.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외무장관은 지난 9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기자들에게 미국과의 협상 결과를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는 합의하지 못했고 결국 미국 정부는 9월 30일을 시한으로 지시해 캐나다 측을 압박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캐나다 없이 미국과 멕시코만 참여하는 무역협정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합의가 힘들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결국 미국과 캐나다는 마감 시한 직전에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USMCA의 주요 내용.
USMCA 체결로 세 나라 교역 관계에 있어 몇몇 중요한 산업과 관련된 항목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동차 산업 부문입니다. USMCA는 북미산 부품을 75%까지 쓴 자동차에만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존 기준은 62.5%였습니다. USMCA는 또 멕시코와 캐나다가 관세 없이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승용차 수를 각각 260만 대로 할당했습니다. USMCA는 미국산 유제품의 캐나다 시장 진입 장벽을 완화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에서 나오는 우유나 버터치즈 등 각종 유제품이 캐나다에서 더 많이 팔릴 수 있게 됐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미국산 유제품의 국내 시장 점유율을 3.5%까지 확대했습니다. 캐나다 유제품 시장 규모는 약 160억 달러에 달합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 규정에 따라 각종 규제와 국내 낙농업자 보호 프로그램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USMCA는 또 미국이 폐지를 요청했던 기존 나프타 분쟁 처리 절차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투자가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만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 밖에 눈에 띄는 항목으로는 멕시코에서 노동자들이 노조 결성을 쉽게 한 항목, 미국 금융기관들이 캐나다와 멕시코 금융시장에 더 쉽게 진입할 수 있게 한 항목, 그리고 캐나다에서 약을 파는 미국 제약회사들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한 항목 등을 들 수 있습니다.
USMCA에 대한 반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월 1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프타 개정안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을 발표하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my great honor to announce that we have successfully completed negotiations on a brand new deal to terminate and replace NAFTA.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USMCA가 공정과 호혜 원칙에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과 호혜가 무역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USMCA 타결이 특히 미국 농민들에게 위대한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언론들도 USMCA를 미국의 승리로 평가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정부 고위 관계자 말을 인용해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 큰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미국 정치권도 이 합의를 대부분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USMCA 타결 소식이 알려진 직후 기자들에게 오늘은 캐나다의 좋은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루이스 비데가레이 멕시코 외무장관은 새 협정이 멕시코와 북미 대륙에 좋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정상들은 11월 말 이전에 USMCA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정상들이 서명한 USMCA는 각 나라 의회가 비준하면 발효됩니다. 최근 뉴스에서 화제가 됐던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인공은 제프 플레이크 공화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입니다. 지난 9월 28일 미국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가 브렛 캐버너 연방 대법관 인준 동의안을 처리하기 직전 위원회 소속 제프 플레이크 공화당 상원의원이 눈길을 끄는 제안을 했습니다. 플레이크 위원은 캐버너 지명자 인준안 본회의 표결을 일주일 연기하고 이 기간 연방수사국 FBI가 캐버너 지명자 관련 의혹을 수사하게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이 요청은 결국 받아들여졌고 이를 계기로 플레이크 상원의원에게 다시 관심이 쏠렸습니다. 제프 플레이크 상원의원은 1962년생으로 미국 서남부 애리조나주의 한 농장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기독교 일파인 모르몬교 신자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아프리카에서 선교했습니다. 플레이크 의원은 이후 서부 유타주의 모르몬교 대학인 브리검영 대학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받았고 학교를 졸업한 뒤엔 워싱턴 DC와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정치 관련 민간 조직에 몸담았습니다. 그는 지난 2000년 공화당 소속으로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돼 워싱턴 정치권에 진입했고 2012년엔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됐습니다. 브레이크 위원은 연방 하원의원 시절부터 이민 문제 등 몇몇 현안에서 당론보다는 본인의 신념을 우선하는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그는 지난 2016년 대선에서 당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지지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브레이크 상원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브레이크 위원은 특히 지난해 10월 상원 본회의 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난해 화제가 됐습니다.
Now is such a time. We must stop pretending that the degradation of our politics and the conduct of some in our executive branch are normal. They are not normal. Reckless outrageous and undignified behavior.
블레이크 위원은 18분간 진행된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난폭하고 터무니없으며 품위 없는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블레이크 위원은 같은 당 소속의 밥 코커 상원의원 그리고 최근 세상을 떠난 존 맥케인 상원의원과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공화당 상원의원 가운데 한 명입니다. 블레이크 위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운 결과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자 올해 11월 중간선거에서는 재선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지난해 선언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USMCA 그리고 제프 플레이크 공화당 상원의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편안함에 익숙해져서 긴장 풀 때 실수도 많아지고 사고도 생기죠? 이럴 때 마음을 다잡도록 경고하는 신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Wake up call. Wake up call. Wake up call. Wake up call. 이 표현은 잠에서 깨다, 정신 차리게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I need to schedule a wake-up call for tomorrow at 5 a.m. 나는 내일 새벽 5시 모닝콜을 신청해야 돼. Can I get a wake-up call at 7 in the morning? 아침 7시에 모닝콜 받을 수 있을까요? Her low score on her exam was a wake-up call for her. 그 사람의 낮은 시험 점수는 정신을 차리게 해줬어. His chest pain was a wake-up call that he needed to quit smoking. 그 사람의 가슴 통증은 담배를 끊어야 된다는 경고였어.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I need to schedule a wake-up call for tomorrow at 5 a.m. 나는 내일 새벽 5시 모닝콜을 신청해야 돼. Can I get a wake-up call at 7 in the morning? 내일 아침 7시에 모닝콜 받을 수 있을까요? Her low score on the exam was a wake-up call for her. 그 사람의 낮은 시험 점수는 정신을 차리게 해줬어. His chest pain was a wake-up call that he needed to quit smoking. 그 사람의 가슴 통증은 담배를 끊어야 한다는 경고였어. 오늘은 wake up call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에 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에 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86년 10월 5일 오늘 아시아인들의 우정과 세계 평화의 촉진을 다진 제10회 아시아 경기대회가 그 막을 내렸습니다. May the youth of Asia ever celebrate 이날 폐막식은 8만여 명의 관중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잠실 주 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35년 전 인도 뉴델리에서 처음으로 열린 아시아 경기대회는 이후 4년을 주기로 지속적으로 개최되어 오다가 1986년 사상 처음으로 한국 서울에서 대회가 열린 것입니다. 16년 전인 1970년 한국은 제6회 대회를 서울에 유치했지만 당시 어려운 국내 경제 사정으로 인해 개최권을 반납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개최권을 반납한 지 16년 만인 1986년 한국은 아시아 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지난 불명예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금메달 93개를 얻어 2위에 올랐고 한국보다 금메달 1개를 뒀던 중국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서울 아시안게임에는 역대 대회 사상 최대 규모인 4,800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했고 11개의 세계 신기록과 90개의 아시아 신기록 그리고 대회 신기록 224개 등이 수립됐습니다. 1921년 10월 5일 오늘 국제문학가들의 단체인 국제팬클럽이 영국의 시인이며 극작가인 다슨 스콧에 의해 설립됐습니다. 이는 문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와 인종, 종교, 정치 체제를 초월해 전 세계 모든 작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날 91명의 시인과 작가가 참석한 가운데 영국 런던에서 국제팬클럽의 창립식이 열렸고 초대 회장에는 1932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영국의 소설가 존 골즈워디가 임명됐습니다. 국제팬클럽은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정치와 사상 등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작가들을 보호하고 돕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초기 국제팬클럽은 유럽 지역의 회원국만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점차 세계 여러 나라 문학가들이 가입하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102개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제팬클럽이 결성된 지 33년여 만인 1954년 번영로, 이무영, 주효섭, 김광석, 모윤숙 등을 발기인으로 창립총회를 갖고 정식 발족했고 이듬해 회원국으로 가입했습니다.
비오웨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